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좌절이라는 것,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무기력은 늘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추구하던 일이 실패로 끝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 좌절감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게 되면 인생의 절망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면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그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참 이런 그 절망과 좌절과 절망, 무기력이 참 그 겹겹이 그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인 파가니니가 자기의 유명한 스트라우스 바이올린으로 청중 앞에서 연주할 때 한참 연주에 열중하고 있는데 바이올린 줄들이 뚝뚝거리면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 연주가 그 파가니니가 그 유명한 그 바이올린 그 줄이 세 줄이 모두 다 끊어져 버립니다. 나머지 한 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줄이 끊어지고 한 줄이 남았을 때 파가니니가 일어서면서 한 줄과 파가니니라고 외친 다음에 마지막 남은 한 줄 가지고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줄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끊어져 나가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줄들이 끊겨져 갈 때가 있습니다. 돈줄이 끊어질 때도 있지요. 또 인맥줄이 끊어질 때도 있고 세상 권세줄이 끊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그토록 믿었던 건강의 줄까지도 끊어져 나갈 때 뭘 느낄까요? 좌절과 절망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통적으로 마른 뼈의 환상 혹은 마른 뼈의 골짜기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육체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부활절에 읽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읽음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되어서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참담한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백성들인 자신들을 버렸다는 절망감, 이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파산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는 의도에서 우리 하나님이 본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도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속에서 실패와 낭패를 당하여서 철저한 절망감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본문 1절, 2절 말씀에 갈 것 같으면 절망감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감입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아주 말랐더라. 백골들이 흩어져 있다는 소리지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보았던 바싹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없는 철저한 절망을 겪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지요. 그래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붙잡혀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문제가 된 것은 육신적으로 고달픈 생활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능력이 없어서 영아를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고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여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애인이 애인을 버리는 경우 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달아난다 이러지요. 버림받는다는 것은 큰 고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은 그 어떤 버림받음보다 더욱 큰 고통입니다. 육신적인 고달픔과 혹독한 시련은 참을 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이 신앙이 무너져 버렸으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골짜기에 있는 바싹 말라버린 뼈, 이 백골과 같고 무덤에 있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절망의 나락 속에 빠져서 무기력해 있다는 말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이 환상을 우리 하나님이 설명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자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살이 다 썩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뭐예요? 백골이 남습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참담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가 많던 재산도 하룻밤 사이에 재앙으로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과 딸들이.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끓으면서 또 아내는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버리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욥이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욥의 입장으로 탁 들어가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그 많던 재산 하루 만에 다 날려버리고 아들, 딸 10명이 또 하루 만에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기와장으로 끓고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아내가 욥을 떠나버리고 아유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욥기 23장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할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탄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보스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주신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아닌가 하면서 절망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과 실패는 우리를 참 무척이나 힘들게 만듭니다. 종례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이 꼬이고 넘어졌는데도 턱 넘어지면 뒤통수가 까져야 되는데 앞에서 코피가 나잖아요. 참 일이 안 될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높이 세워져 있지는 또 않습니까? 보스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마른 뼈들처럼 절망 가운데 지금 내가 있구나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라는 말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주말입니다. 절망. 절대 안 망해요. 그리스도인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골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게 뼈들이 서로서로 연결되고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어서 완벽하게 사람의 외형이 재구성됩니다. 마른 뼈가 말이에요. 사람의 외형은 완성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외형이 갖추어진 사람 속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미 마른 뼈들로 갖추어진 사람의 외형, 이 거푸집, 이거 마네킹이죠. 마네킹 속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예언자가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언하자 생기가 그 죽어있는 자들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살아나서 뻘떡 살아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실 때 비로소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호흡하는 생명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생기입니다. 5절 말씀에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1절에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8절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에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다는 생기가 뭘까요? 구약 원어로는 이 루아흐라는 글자를 씁니다. 루아흐라는 그 글자는 문맥에 따라서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숨, 호흡, 생기 이렇게도 번역되고 마지막으로 영, 즉 스피리트로도 번역이 되는 다양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거푸집 모양을 만들고 이 마네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즉 살아있는 생명체, 리빙 크리처를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입니다.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을 성령은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들의 영혼은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죽어있는 교회, 무기력한 교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는 교회, 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교회, 세상 불신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현대교회가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힘차게 역동적으로 교회 안팎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의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은 그 경건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은 그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이 거세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금 저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능력이 다시금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임하여야 됩니다. 오순절 경험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소중한 체험입니다. 그래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심리학적 조치로 절망 이겨낼까요? 못 이겨냅니다. 저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절망을, 이 무기력을 비로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서 무너져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는 목적과 의도는 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다시 살려나실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인지양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지양식. 죄의 길로, 나락의 길로 내려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깊은 심연에서 구속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구나. 이 땅 위에서 90년, 100년간의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내가 영원히, 내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챙겨서 하나님 나라 가지고 들어갈 게 뭘까? 이겁니다. 돈이 남을까요? 아니에요. 다 땅에 남겨두고 갑니다. 세상 명예 권세 남습니까? 그것도 다 땅에 놔두고 갑니다. 이름 남깁니까? 자식들 남깁니까? 불철 주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얻은 세상 지식 남겠습니까? 다 땅에 놔두고 갑니다. 내가 성취한 불의의 업적도 남지 않거든요.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배가 물 위를 지나갈 때 생긴 자국은 이내 조파, 그 물결 파동은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히 나에게 남는 이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았던 지식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현장일 수도 있고 눈물 나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깊은 나락일 수도 있지만은 바로 거기에서 내가 체험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깨달음은 지금 이 세상에 누리다가 영원 세계까지 가지고 갈 나의 영원한 소유이며 영원한 재산입니다. 영원히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을 알라. 히브리 말로는 다트 엘로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트 야훼. 여호를 알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땅 위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빈손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빈손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은 빈손에는 하나님을 깨달아 안 지식이 놓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탕자가 풍족했던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길로 방종한 삶을 살 때에도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가진 돈 가지고 펑펑 쓰면서 방탕한 삶을 살 때에도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돈 다 떨어지고 궁핍한 생활,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탕자가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탕자의 빈손, 그 탕자의 손에 비로소 아버지를 알고 체험한 지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그의 손에 돈이 한가득 지어져 있었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탕자는 빈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빈손인 탕자의 손에서 아유, 저놈이 깨달음을 이제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덥쳐 안아주었구나. 이 깨달음도 없이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있는 거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는 출렁출렁거린 이 빈손 들고 가좀 안 되잖아요. 여기에 천국 들어갈 때 내 한평생 90년, 100년 동안 살면서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손 가득히 깨달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빈손에는 하나님을 깨달아 안 지식이 얼마큼 놓여 있습니까? 많이 쌓여 있어야 되겠지요. 한평생 예수 섬기면서 예배당 덜락날락거리면서 듣고 기도했던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는데 부요함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가난함도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내 마음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성장해가는 것으로 기뻐할 따름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성도는 인생길 다 가는 동안 고난을 수없이 당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의 주위가 온통 먹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바싹 마른 뼈들도 다시 사는 일이 있었다면 아직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큰 소망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먹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던 그 절망감을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세상 줄이 뚝뚝 내 보는 앞에서 끊어져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한 줄 이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줄은 세상 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한 줄은 예수께 둔 나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남아있는 그 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둔 불멸의 소망은 세밧줄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믿고 있는 모든 세상 줄이 끊어져 갈 때 든든히 붙들어야 할 줄이 바로 그 줄입니다. 바가니니가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한 줄로 연주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께 둔 소망의 줄을 굳게 붙든다면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부른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한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아래 몸 힘을 얻고 예수의 나신 사랑받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괴를 벗어 예수께로 나갑니다. 보고 주께로 갑니다. 능력의 포부에 연하와 평화의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줄은 끊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계시는 이 줄,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줄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처한 힘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눈물 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게끔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욱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니 병든 내 몸이 강건해지고 빈궁한 우리의 삶이 부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일어나게끔 기적이 일어나게끔 기도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무기를 겪고 있는 하나님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심령에 용기를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들을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굳세게 붙드는 이 자리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눈물 나는 상황을 개선시켜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게 싸우니 우리 하나님 이 줄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병든 이 몸을 하나님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상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소망을 넘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에 넉넉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했지만은 주님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옵소서. 보스턴 땅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광야 생활 같은 보스턴 땅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든 우리의 몸이 튼튼해지고 가난한 우리들의 삶이 부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문들이 하나씩 둘씩 열려지는 기적들이 오늘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든든하게 주님을 붙들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